안녕하세요. 2022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팝콘 과학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어김없이 함께하고 계신 마루님이고요. 네, 무제님도 잘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저번 주랑 마찬가지로 게스트 마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지난 시간에는 마루님이 연구,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해저 통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또 마루님의 개인적인 의견, 약간 심해에서의 통신 아직 조금 갈 길이 멀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마루님께서 집중을 하고 계신 그런 과학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까?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소리를 이용해서 바다를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또 고래 소리와 그리고 바다와 빙하 속의 기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아무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무제님 포지션을 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질 해양학을 깊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 두 분께 콕콕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사실 소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되게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네, 혹시 들어오시죠.
네, 소리란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야, 이게 쉬운 질문인가요?
이거 어려운 질문 같은데.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지금도 우리
뭐 이런 거 제일 어려운 질문.
약간 생물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네, 은퇴 가까우신 교수님들이 해줄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요. 네, 뭐 음파, 뭐 소리 하면은 생각나는 거는
그죠.
종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듣고
그렇죠,
말을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되게 간단한 예시?
비유?
비유? 예, 네, 비유를 가지고 한번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네. 네. 해주십시오.
혹시 도미노 설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말고요.
장난이고요.
도미노 해봤죠.
다들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어요.
네. 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꼭 하나씩 누워놔가지고 그
맞아.
전체 다 안 망하게 하는 게 꿀팁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막아놓지 않았다면 잘 설계가 돼 있다면 저희가 시작할 때 딱 밀기만 하면은 또로로로록 하면서 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방향으로. 물론 도미노는 이제 음파 이거랑은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 도미노를 밀었을 때 여기 A에서부터 저 끝 도미노 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파동과 닮았다 흡사하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좀 음파라는 걸 다뤄보면은 이제 도미노가 아닌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이 이제 이 우리가 주는 에너지를 이제 옆에 있는 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는 사실 이 입자들의 떨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떨리면서 생기는 에너지의 전파. 그렇다면은 소리가 혹시 물에서 더 빨리 전달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공기에서 더 빨리 전달될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어려운데. 요천 에피소드에서 소리가 물에서 되게 빨리 전파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맞아요.
하거든요.
하셨어요.
네. 아, 그랬구나.
저희
네,
저희 굉장히 잘 듣거든요. 집중해서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네.
테스트 질문이었네.
제가 집중 안 하고 있었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물 입자들이 이제 더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밀도가 높죠. 물이 공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물 속에서는 소리가 이제 생겼을 때 소리가 대략 한 3, 4배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기에 비해서 더 빠르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공기에서는 한 330m 정도 퍼 세컨드로 이제 가고
네.
바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1500m 퍼 세컨드로 음파가 전달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뭔가 약간 반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괜히 막 물속에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물에서 더 빠르다는 사실이군요.
네,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살짝 캐치를 해보자면은, 우리 혹시 물에 빠졌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뭔가 신기한 걸 봤을 때 친구에게 막 보여주려고 갑자기 막 소리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뭐 이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빠져서 비명을 질렀던 적은 있었어요. 아, 기억은 잘 안 나요.
아이고. 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소리를 낼 때 공기를 이제 바깥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 속에 있으면은 입 쪽에서 이제 공기가 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둘의 그 밀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결국에는 그 전파가 물로 안 가요.
아,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로 넘어가요.
네, 공기에서 물로. 그리고 물에서 공기로도 사실 그 소리 전파가 거의 되지 않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물 속에서 이제 소리를 내거나 하면은 소리가 사실 멀리까지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닷속에서도 소리가 났을 때 바깥에서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닷속에서 고래가 막 소리를 내도 이제 표면에서 표면에서 반사가 되고 공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대도 좀 그렇지 않나요? 막 해변가에서 누가 막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바다에서 이제 공기로 아니면 공기에서 바다로 소리가 전파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네.
바닷속에서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퍼질 것 같으세요?
약간 그런 거를 상상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에다가 동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막 푹 퍼지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뭐 그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 소리의 원점, 소리가 시작되는 점에서는 이제 소리가 이제 좀 원형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곱게 퍼지다가 퍼지는데 이제 바다라는 게 사실 매질이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소리 자체도 이제 가면서 변질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소리가 가는 방향이나 속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집중을 하셨다면은
저희 지금
아주 많이 옛날
저희 다 과학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프리즘에다가 그 레이저 같은 거 써보고 그 무지개 빛깔을 이렇게 보잖아요. 촥 퍼지게.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또 굴곡 그 각도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기에서 유리로 이렇게 딱 하나만 바뀌 매질이 한 번만 바뀌었는데도 그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빛의 변화가.
그렇죠.
근데 바다는 사실 그 매질이 깊이와 장소에 따라서 계속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어도 다른
성분이 좀 다른 물.
똑같은 물이어도 성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소리가 파동이 일어나서 전파가 될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또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매질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사실 또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소리가 위에서 이제 반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또 소리가 반사가 돼서 아래로 또 내려가고, 그리고 또 땅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또 땅은 공기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흡수를 하고 또 반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난장판
진짜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소리를 연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골치 아파요.
생각해야 될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중간 중에 해양 생물들도 그 약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걔네도 어쨌든 몸뚱아리니까.
그죠.
아, 근데 약간 혹시나 해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매질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질이란 건 그냥 그 파동이 통과하는 물질을 그냥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쵸. 물이나 공기나 어쨌든 성질이 다른 물질이니까 파동이 걔네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그것들을 각각 매질이라고 굳이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제가 이 중요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다시 광 얘기로 돌아와서. 네.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요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은 분석해온 이제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가정을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모델, 그런 거는 네.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네, 가정들
그런 거를 만들어서 만약 우리가 A에서 B까지 A에서 소리를 내면은 B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예측하는 퀄리티 그거를 높이는 데 또 한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B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A는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로를 타고 왔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역추적해 보는 거군요.
진짜
하는... 지진이랑 똑같아요.
네. 사실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난장판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있긴 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제 조금 들어가고 시작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멋집니다. 그럼 이렇게 또 바다에서 소리가 전달되고 또 그런 걸 분석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뭐 돌고래 생각이 나거든요. 지난 화에도 뭐 고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이런 뭐 돌고래나 고래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소통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돌고래 외에도 사실 다른 해양 생물들, 물고기들 포함해서 소리에 의존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빛이 없는 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리로 의존을 해서 탐지를 하고 소통을 하고 먹이를 찾고 정말 중요한 이제 생활 수단인 거죠. 많은 그쵸, 동물들한테는.
그쵸. 네.
네. 약간 사이드로 신기한 팩트 하나 던져드리자면은 특히 고래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특이한 이름인데 소파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소파 채널이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소리로 100km도 넘는 거리에서 소통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오, 원격 노래방.
100km가 넘는.
네.
그거 참 탐나는데요. 저도 사실 전에 해양학 공부할 때도 잠깐 들었었는데 지진학 공부할 때도 소파라는 채널이 꽤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채널을 통해서 지진파도 전달이 될 수 있고 아무튼 뭔가 이런 파동이 좀 전달되기 용이한 채널이다 뭐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SOFAR 해서 소파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파동들이 전달이 잘 되고 소통에 용이한 그런 채널이 되었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좀 있나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바닷속에 물질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도 생기고 난장판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특정 이 소파라는 위치에서는 사실 그 굴절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반사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계속 그러면서 이제 소리들이 다른 데 퍼지지 않고 집중적으로 약간 레이저가 쏘이듯이 저 멀리까지 이제 잘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말... 통신관처럼.
그러니까요. 네네네. 광통신.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
아 이거 갑자기 고등학교 물리로
넘어가니까. 딱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의 에너지가 다른데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서 쭉 멀리 나갈 수 있게 이루어주는 이 채널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보기로는 이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리를 만들기 전까지 인류가 그런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어쩌면은 북극에서 남극까지에 있는 고래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와.
얘기가 있어요.
와 남극에서 북극까지요?
네.
대박이다. 막 서로 놀러와 막 이러는 건가요?
네, 그러고 이제 몇 년 있다 가는 거죠.
잡아놨어.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실 때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가능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타난 이후에는 뭔가 이 소파 채널을 통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해를 받은 건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고래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만드는 거는 노이즈잖아요.
그렇죠.
고래 소리가 그러죠? 아닌 것들을 노이즈.
잡음.
잡음. 그렇죠. 예. 잡음이기 때문에 이제 고래 입장에서는 아 저쪽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듣고 싶은데 자꾸 우웅 막 우리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들리니까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화가 많이 났겠네. 우리 줌 할 때 잠깐만 끊겨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바다에서 만드는 소음 공해는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뭐 배 지나가는 소리?
그렇죠. 배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배는 사실 약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배도 네. 상당히 시끄러운데.
시끄럽긴 한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만들면 진짜 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명확한 예시로서는 약간 해저 기름 탐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 기름 회사들은 사실 기름을 찾는데 기름을 팔아야 되니까 기름을 열심히 찾겠죠.
찾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기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땅에도 있지만 바다에도 약간은
바다 밑에 바다 땅에도 밑에. 있죠.
네, 바다 밑에 땅에도 많이 숨겨져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회사에서는 바다 아래에 있는 지층에서 기름을 찾기 위해 엄청 큰 약간 10km 정도 길이의
네.
이제 에어건과 그리고 소리를 측정하는 기계들을 이제 달고 움직이면서 자꾸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에어건이란 게 약간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소리를 공기를 빵 쏴가지고
네.
큰 소리를 만드는 그런 기계가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한 4,000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4,000km면 사실 한국 끝과 끝을 몇 개를 대도
4,000km.
네,
진짜.
그렇게 큰 소리를 물속에 내므로써 뭔가 기름이 어디 있는지를 탐지하려는 거군요.
그런 거죠. 근데 물론 기름 회사 측에서는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소리를 듣고 기름을 찾으면은 매우 기뻐하겠지만 바다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생물들은 정말 시끄러울 거잖아요.
많이 예,
네, 스트레스도 그럼요. 많이 받고.
그럼요, 그럼요.
뭐 이게 좀 미안하기는 한 게 사실 저 에어건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아냐 하면 저 기법을 그 땅 아래 묻혀 있는 기름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약간 일종의 지질학적 탐사 도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탐사하는 주요한 방법이 사실 그 에어건을 터뜨려서 돌아온 그 약간 그러면서 생성된 지진파를 분석을 하면서 지진파가 어떻게 반사됐는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 반사 지진학이라고 리플렉션 사이즈몰로지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회사 쪽으로 빠져서 땅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인위적으로 터트려요. 땅에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엄청난 파동이 생기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네네. 그 인위적인 발사를 기록을 해서 땅 내부를 탐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긴 인더스트리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탐사를 하는 것도 이게 대부분 지질학자가 아니라 지진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에어건 탐사를 통해서 실제로 해류도 요즘은 모델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요?
이게 그 반사된 거를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물에서 어떻게 반사됐는지를
네.
보면은 그 패턴이 보인다고 사이언스 논문에 한번 실렸던 걸 읽은 기억이 있는데
네.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아 제가 다음에 공유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식 공유 회장.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지진하는 사람들도 종종 에어건 탐사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 또 고래 입장에서 보면 좀 미안한 일이긴 하네요. 네, 집에 이게 참 양날의 검이네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 고래들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공감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정부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공감보다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만큼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만큼은 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데이터가.
이제 네, 내릴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짧게 이 에어건 사용 관련해서 그 고래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에 대해서 짧게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요즘 핫한 기름이 핫한 분야 중 부근 기름이
지역.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엘래스카랑 캐나다 사이에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북극 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영어 이름은 이제 bowhead whale이라는데 머리가 활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bowhead예요.
북극 고래.
네, 정말 크고 무겁고 지방층이 되게 두꺼워요. 북극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고래들 또한 다른 고래들 생물들처럼 소리로 이제 먹이를 찾고 소통을 하고 이동을 할 때 같이 소리를 이용하고 하는데 이 엘래스카 쪽에서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그 저희 소리 탐지를 하는 측정을 하는 기계들을 여러 군데다가 뿌렸는데
네.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 폭탄이 터진다고 고래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고
정말
싫어할 수는 있죠. 근데 고래들이 이제 소통을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래들은 그래도 자기가 목소리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더 소리를 크게 낸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자기가 매칭할 수 있는 만큼 소리를 계속 더 크게 내는 거죠.
아니 뭐 고래도 잘 안 들려. 뭐라고?
그러니까 그거네.
네, 맞아요.
아, 그거네요.
네.
생물 사는 거 다 비슷하네.
다 비슷하네. 야, 좀 더 크게 말해봐. 이거네요.
이제 들려.
근데 이제 그 반경 그 에어건이 이제 터지는 반경 안에 50km 부근에 들어와 있을 때는 더 이상 뭐 고래의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있고 고래들이 실제로 거기를 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고래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서 내린 결론은 사실 이제 에어건을 사용을 할 때 그 이동을 하는 고래 이동하는 그 길
고래 이동 경로
이동 경로가 있잖아요. 그 경로에서 적어도 40km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서제스션을 만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네.
그렇죠. 40km 떨어지면 내가 탐사하고 싶은 위치는 너무 멀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정책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소리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죠. 정책 결정에 좀 더 도움을 주고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사이언스 폴리시도 참 재밌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인위적인 소리들을 몇 개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실범이라고 있거든요.
실범이요.
네, 실범이요. 실이 바다 표범인데
네.
어부들이 이제 낚시를 할 때 어부 낚시를 한다 그러나?
맞죠.
어업.
어업을 할 때 이제 그 바다 표범들이 하도 많이 놀러 와가. 와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고기를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떨쳐내기 위해서
네.
이제 폭탄을 실범이라는 폭탄을 이제 터뜨려가지고 이제 다가오지 못하게 불편하게
공포탄.
만드는 공포탄.
네. 소리로 도망가게 하는.
그렇죠. 늘 이제 시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연구에 따르면은 역으로 이제 이 폭탄이 터지면은 그거 듣고 와 이제 어부들 왔다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역효과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야, 바다 학습 능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바다 표범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똑똑하구만.
네.
야, 신기하다
재밌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공해 예시 다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잠수함에서 소나.
네, 들어봤어요.
네, 소리를 만들고 반사되는 소리를 가지고 뭐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뭐가 있는지 네. 측정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이 소나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걸 직접 쓰시나요?
아니요, 저는 고래의 어떤 특정 고래, 빅드 웨일이라는 부류가 있는데 부리 고래예요. 네. 직역을 하자면은
부리 고래.
걔는 또 네, 입이 부리처럼 생겨서 부리 고래라 불려요.
직관적이네요.
네, 이 빅드 웨일은 고래 종류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요.
그럼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부리 고래들이 되게 깊게 다이빙을 하고 수면 위로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고래들 중에서 제일 깊게 다이빙을 한 2km도 넘게 다이빙을 하고요.
와,
그리고 잠수도 한 두세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표면에서 수면 위에서 보는 케이스가 되게 적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고래들은 소리를 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저쪽 바깥쪽에서
네.
한 1년 넘게 저희 소리 측정하는 기계들을 이제 던져놓고 기다리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네.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 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리고래들이 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과학자들, 실제 이 부리고래를 연구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그 잠수함 소나 소리들이 어떻게 이 부리고래들의 행동이나 소리 탐지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그렇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가 부리고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소나를 사용하는 잠수정들이 그 연구 지역 근처를 좀 지나갔나 보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네비 베이스가 있거든요.
아, 해군 기지가 있군요.
네.
이러한
소음 공해 관련된 연구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조금 해로운 소리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나쁜 소리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자연적인 소리도 있고 특이한 소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바다에서는 이 파도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그냥 돌에 부딪히는 소리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가 해변을 걸으면 파도가 물이랑 혹은 돌이랑 부딪히면서 철썩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 파도가 만들어낸 물거품들이 깨지면서 쏴 하는 사이다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럼요.
바닷속에서도 이 파도에 의해 엄청 크고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서퍼들을 상상을 했을 때 이 서퍼들이 타는 파도를 상상해보면
네.
큰 파도가 김밥 말듯이 공기를 원기둥 모양으로 말면서 깨지잖아요.
네.
그럼 이 공기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파도의 에너지로 인해서 이 원기둥 모양의 공기가 수많은 작은 기포들로 분해가 돼요.
기포요?
이때 재밌는 건 물속에 갇힌 이 기포들이 공명 상태에 빠진다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고럴 때 소리가 난다? 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의 주파수도 달라요. 기포가 작을수록 고음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기포의 소리를 가지고 파도의 크기와 주기 등을 역추측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구온난화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포들은 안에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가둬두고 있는데
네.
기포에서 가스들이 빠져나가면서 바다의 용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포의 대략적인 사이즈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양들을 소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 기포에서 얼마만큼의 가스들이 바다로 용해가 될지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포 소리를 분석을 해서 바다가 파도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흡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기포 관련해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전에 파도가 수면 위에서 깨지면서 물거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면은 파도가 이제 엄청 큰 파도가 이제 돌에 부딪히면서 막 깨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증기처럼 보이는 이 sea spray라고 하는 입자들이 바닷물 입자들이 이제 대기 중으로
네.
올라가거든요. 이런 가스들을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 가끔은 엄청나게 큰 거품이 깨지면서 하필이면 그 거품 안에 껴있던 미세한 플랭크톤까지 이 에어로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함께 대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도 해요.
플랭크톤이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뜻밖의 여정이군요.
정말. 진짜 어리둥절.
네.
귀엽다.
지금 이제 짧게 기포와 기포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여기에 추가로 또 하나 재밌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빙하 안에도 기포들이 있어요.
빙하 안에요.
네.
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 기포 소리 기포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신 연구원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분들 만날 때마다 버블 마스터라고 불러요.
버블 마스터.
네, 버블 마스터.
와.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기포들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고 하는지를 연구를 하시다가
네.
그쪽은 어느 정도 많이 아셨다라는 판단하에 이제는 이 기포 빙하에서 나는 기포 소리를 가지고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기포를 이용해서 신기하다. 빙하가 녹는 속도를.
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지?
옛날에 이제 빙하가 점점 생기면서 이제 기포들이 그 얼음 속에 갇히고 그리고 얼음이 점점점 무거워지면서 이제 압축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이제 기포들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바닷속에서부터 이 갇혀있던 기포들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바닷속이요?
바닷속으로. 원래 빙하가 이제 뭐 땅 위에도 있지만 사실 그
아래에 더 많죠?
아래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녹을 때 이 압력 높은 압력에 있던 기포들이 바깥으로 이제 비교적 낮은 압력이죠. 낮은 압력으로 뿅 나오면서
네.
이제 이 기포들 또 다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어허.
그럼 이제 네, 이 버블 마스터들은 이제 이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어디서 나는지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빙하가 이제 물 속에서 또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 연구는 북극에서 조금 더 많이 활발히 일어나겠네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남극은 밑에가 땅이니까.
그렇죠.
아, 남극은 밑에가 땅입니까?
네, 남극은 대륙이에요.
아.
큰 대륙에 빙하가 비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아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직접 북극에 가셔서 뭐 이렇게 물 속에 마이크를 넣고 소리를 포집을 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정말 그렇습니다. 예.
아, 진짜요?
진짜 마이크,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방수 마이크. 방수 마이크.
방수가 되어 있는 네. 이제 소리 속, 물 속에서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 마이크들인데,
아.
이제 그거를 들고 가서 소리도 측정하고, 그리고 제가 본 거는 그 슬로우 모션 카메라,
네.
가지고 와서 이제 기포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도 사진도 찍고.
그게 진짜요? 찍혀요?
우와. 네. 로봇 같은 걸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소리 같은 것도 측정도 해보고. 그냥 빙하는 위험하거든요, 가까이 가면은. 언제 아래에서 깨져서 얼음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막 그 사이다 이렇게 뜯으면은 거품 또르르 올라오는 것처럼 빙하 밑에 이렇게 사진 찍은 그런 게 찍혀요.
네.
우와.
그런 게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하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아, 전에 건 안 신기했어요?
아니요.
전에 건 그냥 별로고.
아, 아프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냉국한 네. 팝콘과
아니 근데 바다에서 되게 소리가 다양하게 들릴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감지되는 소리가 기포 소리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 이거는 고래 아까 연구 얘기하셨을 때도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잡음들, 노이즈들이 많을 건데.
그렇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어떻게 추출을 해내는지 그게 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걸 일단 추출을 해야 또 그걸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 빙하 자체에 얼만큼의 기포들이 있고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그렇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실제 연구실에서 이런 얼음들도 만들어 보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이제 약간 특정 시그니처를 찾는 거죠. 이런 소리에.
찾고, 네. 아, 네. 그 파형에 해당되는 걸 그래서 뭐 나중에 추출을 해낸다.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막 지진 기록 같은 거 살펴보면 옆에 버스 지나간 소리 아니면 옆에 포크레인으로 공사한 소리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찐 지진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막 엄청 커서 사람들이 다 느꼈고 이러면 찾아내기 엄청 쉽겠지만 그냥 그 당시에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자그마한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되게 작은 지진들, 막 네네. 규모 1, 막 이런 애들.
네네네.
그런 거 찾는 거랑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전에 다른 지진 기록들이랑 공통점 찾아내고, 뭐, 필터링 하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혹시 요즘에는 그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런 사운드를 추출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나요? 지금 뭔가, 그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아주 잠깐만 얘기를 해봐도 바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 이미 했군요.
하고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면 누군가 이미 한 거야.
약간 그렇죠. 그게 슬픈 대학원의 슬픈 현실인데.
더구나 저는 비전공자인데.
그게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지진파를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막 하다가 이제 코딩을 통해서 내가 특정한 지표로 뭐 요 값이 요것보다 넘으면 지진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디텍을 하다가 이제 파형을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계 학습시켜서 찾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 분 계시고.
네.
네.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먼 미래, 조금만 더 미래에 가까워지면은 직접 디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약간 이거는 사담인데 약간 저 뭐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약간 스스로 무덤을 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일이 줄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잡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면 네, 그 막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도 막 지질청 뭐 이런 데 다
그렇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잡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연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확실하게 정확도가 높게 분석을 해주면은 더 재밌는 과학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건가요?
아, 있죠, 있죠. 근데 이제 그 디텍션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사이즈믹 디텍션만 연구하시는 네. 분들이 꽤 계셨는데, 이제 그쪽 분야는 이제 조금 연구가 많이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뜻이었군요.
또 그렇게 디텍션이 빨리빨리 자동적으로 많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연구에 포커싱을 할 수도
그렇죠.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약간 그쪽을 가는 거는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셨을까.
아하.
디텍션을 전공으로 하는 건 미래를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저희 옆에 있는 연구실도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바다 속에서 나는 소리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몇 개 있네요. 들어보면서.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소리로 바다와 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진짜 만나는 분들한테 제 연구 주제를 이렇게 바다와 소리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오 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사실 뭐 잠수함 정쟁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맞고 그리고 바다 소리 연구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바다 소리 연구 자체가 시작하게 된
네.
근데 이제 이를 토대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소리를 어떻게 활용하려면은 바다에 대해서 더 알아내고 인간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네. 오늘 나눈 내용도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훨씬 더 재밌는 연구가
그래도,
또 많군요.
네,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또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또 오셔가지고
네.
조금 더 다른 빙산의 다른 일각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게요.
해주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시호님과 마루님이 하시는 연구가 좀 흡사한 면이 많다라는 점도 좀 새로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저도
바다에서 소리를
사실,
연구하는
네.
거랑 지진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진파?
비슷한, 네, 지진파를 연구하는
네.
게 비슷한
일단
부분이 많구나.
파동이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냥, 뭐냐, 마루님이 바다의 소리 연구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굉장히 뭐,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비슷해서 좀 더, 네, 이해를 쏙쏙 하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고요. 네, 오늘 마루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바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제님이 안 계셔서 원래 이딱요 타이밍에 들어와야 하는 무제의 원픽은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렇죠.
또 대신 우리 평화롭게 각자 그냥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하셨던 그 통신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이게 뭐 정확히 마루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시오님의 지난 필드 에피소드 때부터 좀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마루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좀 재밌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
재미도
그리고 고래
있고.
얘기는 사실 사석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날조된 리액션이었구만.
고래도 이야기도 정말 재밌지만 오늘은 또좀 처음 들어본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꼽아 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재밌었는데 제일 신기했던 건 이제 기포 이용해서 빙하 농도 측정한다는 이야기가
재밌었죠.
생각보다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좀 현생에도 조금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한데 방법이 재밌어서 네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고. 또 짧게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플랑크톤의 예상치 못한 여정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약간 무제님이 계셨으면은 살짝 좋아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잠깐
맞아요.
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아무튼 그것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라서 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거기에 생물까지 끼어든 그런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네요.
아, 그래도 다 이렇게 부분 부분 즐겁게 들어주셔서 참
아, 진짜 재밌었어요,
감동이네요.
근데. 감동까지야.
그러면 마루님은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아.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이런 대화를 내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네네. 너무
네.
잘하셨는데.
그리고
너무
또
워낙
워낙 고마워요. 근데 원래 우리 다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하면은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소리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게
소리로만 소리
네.
이야기를
소리 이야기를 소리로만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두분 그리고
무제님
무제님 정말 동경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오늘 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림을
처음에
없는데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김밥 얘기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좀 떨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맞아요.
뭐 그런 게 없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초대를 하면 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년더 숙성하고 재밌게
세종 기지 찍고 펭귄 찍은 사진이랑 같이
언제나 이렇게 팝콘과 아이디어 메모 노트 하나 가지고 다니시고요. 네, 그럼 제 4회 멤버가 되셨던 걸 축하드리고
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쉽지만 마루님과는 이제 이렇게 안녕을 고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고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이,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팝콘과학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또
네.
아주 하나의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을 준비를 했죠.
맞죠, 맞죠. 굉장히 스페셜한 에피소드죠. 바로 신년 특집 무제님의 팝콘 미술입니다.
오.
와우, 저희가 진짜 이 팝콘 미술을 언젠가 한번 하리라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여 조금 새로운 기분으로,
네.
네, 또 무제님께서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그 흥미로운 미술 및 미술사 이야기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안녕.
주에 만나요. 마루님 감사합니다.
마루님도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좋습니다.